사흘째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홍해 잡기는 주제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입니다.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내게 무엇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은 모세의 재혼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인데 그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논란이 생겼다가 결국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재난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주여 그를 고쳐주옵소서인데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여 그를 도우소서, 그를 고치소서, 그를 사랑하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스라는 말이 이디오피아를 의미하는 옛날 이디오피아의 나라 이름 민족의 이름인데 쿠스하고 짧게 발음하면 이디오피아를 의미하고 쿠스하고 길게 발음하면 미디안을 의미하는 토속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시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모세의 지난 가정의 전력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였는데 첫 번째 부인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과정에서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을 두고 심하게 비방이 생겨서 이 혼란이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두 번째 후자에게 더 후자의 주장에 더 많은 학자들이 찬성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부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취하였는데 그 부인이 바로 구스 여자여서 그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시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결혼의 대상에서 두 번째 부인이 구스 여자이냐 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은 허용되지 않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애굽에 살면서 노예처럼 학대받던 여러 소수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여러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출애굽과 해방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그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갈렙의 경우에, 갈렙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 14장 6절이나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렇게 말합니다. 그니스라는 것은 아말렉, 아모리족 속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혈통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되었고 나중에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하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가나안 점령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산지 정복의 가장 선두에 서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활용된 것을 보면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배척당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했던 사회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 중심의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우를 했습니다. 때문에 구스 여제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하는 것은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근거가 없고 비방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종의 동행을 허락했고 같이 먼 길을 함께 걸어왔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모세가 결혼한 그 사람의 인종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비방하는 것은 차별적인 생각이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 더 좋지 못한 것, 인종차별적인 자세일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만 기도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 차제 이 결혼 문제가 시비가 되었듯이 차제에 모세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결혼 문제가 시비가 되었다가 이제는 그 본질, 그 본래의 원래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모세 지도력에 도전해서 형제의 난이 생기게 된 내용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권력의 특성상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광야 생활의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반드시 필요했을 터인데 그런 과정에서 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모세의 독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터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 일을 빌미로 해서 그 근본에 도전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는 영도자의 직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론은 모세를 돕는 대변인 역할로, 보조자 역할로 그를 세우신 것이지 그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영도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은밀하게 의논했을는지 모릅니다. 두 남매가 앉아서 모세가 이러고 저러고 결혼해서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말이 많으니 이 기회에 모세를 내려앉히고 우리가 대신 일을 맡아야 이 출애굽의 대장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말 많은 백성들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두 남매가 앉아서 은밀하게 모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인데 옛날 우리 속담에 궁궐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모든 대화에 하나님께서 말 없는 경청자가 되셔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4절 말씀에 그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고 옳다, 참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도록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사람들 보시기에 정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 대하여 도전하려 하고 그를 비방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판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의 대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대응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했습니다. 아주 온유한 자세로 그 비난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성품의 축복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해 보이고 모나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하여금 오히려 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화평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세가 그와 같은 강력한 도전에 대해서 자신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잘 수습하고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스스로 참고 견뎌내고 온유하고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잘 수습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 말할 때에는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첫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 말은 모세가 이 모든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간접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는 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우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를 대우한 하나님의 방법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모습 보았을 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장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람에게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도자들과는 차별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구름도 성막에서 떠나갔고 그 구름이 사라지게 되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거두어지시게 되자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가정이 평화롭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장막 위에 우리 삶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은총 때문입니다.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자 그에게 나병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사하고 평안하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장막,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영광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우리 오늘도 내일도 평안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론이 항복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아우였지만 지금까지는 아우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였는데 이 지점에 와서 그는 모세를 내 주여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위치와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만 그가 장남이고 모세가 둘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아마도 모세의 고문처럼 그렇게 조언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깨닫고 그를 내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형 아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기도가 간략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한 수식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간략하고 단순하지만 전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어 많은,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혼잡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담백하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되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처럼 이웃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모세는 그를 고쳐주옵소서입니다. 그를 벌주소서도 아니고 그냥 돌보소서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해주소서 아닙니다. 그를 고쳐주옵소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에 구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어떻게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상달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치시고 멈추었던 가나안을 향한 행진도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웃을 고칩니다. 우리 공동체에 멈추었던 전진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